이사야 40장 18절이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 26절도 같이 봅시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하고, 이 누구가 누구겠어요? 우상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그 무엇은 없다 이런 얘기니까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분과 그 어떤 우상이든 사람이든 신이든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쪽 그 내용입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제법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나 뭐 다른 신이나 뭐 비슷비슷하게 여기거나, 그런 신이나 하나님이 좀 더 그런 신들보다 아니면 조금 나은 신이나, 흔히 점쟁이가 말하는 거 있죠. 저 예수 귀신이 뭐 어느 귀신보다 좀 더 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 귀신도 능력이 있지만 예수 귀신이 좀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 불신자들의 대부분 가진 생각입니다. 불행하게도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차가 나느냐를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신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의 무슨 신, 뭐 기독교의 무슨, 기독교는 여호와고 이슬람에는 알라고 절에 가면 부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신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 둘이 앉아가지고요. 서울 얘기합니다. 서울 가면 있잖아. 있고 저고. 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조금 들은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주고받아도 실제로는요. 제대로 된 서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 하루 올라갔다 와가지고 야 서울 갔더니 어떻더라고 떠드는 사람 있죠. 그럼 믿을 거 하나도 못 됩니다. 서울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며칠을 가봐야 되나요? 살아야 되죠. 그거 맞습니다. 우리 누나는 서울 근처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요. 자기 다니던 데밖에 모릅니다. 서울 몰라요. 괜히 뭐 서울 어디 저 어떻고 가고 물어보면 야 나 그거 모른다 이럽니다. 살아도 헛일입니다. 그런데 하루 갔다 와가지고 있잖아. 서울 올라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 서울 아는 거 아닙니다. 신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렇고 뭐 어떠고 저쩌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근본적으로 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이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해도요, 또 뭔가를 설명을 해도 그게 전혀 필터가 안 맞고 구체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드려도요, 혹시나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보라고 그러는데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얘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첫 시간 그 할 때에 그 이런 의도로 첫 시간을 한다라는 거 뒤에다가 딱 머릿속에 넣어 놓고 새신자를 앉아 놓고 이런 소리 하게 되면요. 뭐라고 할까요? 아마 처음부터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시작은 그리 안 합니다. 그래 이제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공부할 있으면 이번 시간 수업 목표다라는 게 요겁니다. 요거는 내만 알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산신령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산신령 어디 살아요? 산에 살아요. 80점. 자기 마음에 빵점. 그 빵점을 하긴 곤란한데, 그래 대답하면 안 되고요. 예? 산 꼭대기요, 70점. 어디서요? 산신령이 저 집에도 내려와요? 몇 대신가? 이게 큰 나무예요?
아니, 집 같은 거
있잖아요. 당집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모이 앉아가지고 이래놓으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재미 중에 하나가 산신령이 산에 사는데 80점이라고 그러면 그럼 답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산신령이 어디서 출몰합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베들레헴만 봤지 우리가.
아 옛날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산 말고 딴 군데 있어요. 아이들 동화, 예? 아이들 동화, 예? 제가 왜 물속했어요?
아니, 공부
못 그래, 왜 그 산신령이 물속에서 나와요?
아니, 안개속 같은 데
이 도끼가 왜 도끼? 이
사진 아니야?
눈 도끼다. 눈
도끼다. 그래, 물속이 100점이에요. 왜 물속에 살아요? 도끼끈이 있었고. 아니, 산신령이 산에 사는 거 맞는데, 그 물은 딴 물 아니고, 저 바닷물이나 강물은 아니고요. 산에 있는, 그, 옹달샘이나, 이 산에 있는 못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못질 하다가, 이 뭡니까? 나무질 하다가 대패가 빠졌는데, 산신령이 구박이고, 구워서 나와 갖고 나,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산신령이 산에 있는 못에 삽니다. 이게 100점입니다. 산에 삽니다. 그게 80점이고요.
사람도 지금 산신령 있는 사람들이 거기나 못에 가서 그런 절을 하나요?
산신령한테 제사 지내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냥 동화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
이번에도 안 있어요, 지금도.
예. 이래가지고 와글와글와글 하는 게 이 분위기가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질문을 툭 던져보면, 그게 어느 게 맞냐 안 맞냐, 이제 그건 좀 이따 할 얘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와글와글해지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달걀 귀실은 어디 사나요?
달걀 귀실은 달걀 귀실.
아, 화장실. 이제 답이 나온다니까요. 달걀 귀신은 화장실에 있어요. 아, 그렇죠. 왜 화장실에 있죠, 달걀 귀신이?
그거 외딴 데 있고,
우리는 수세식 살아서 그런 거 몰라요.
아니,
또,
네, 이건,
빨간 눈 잠깐. 그거
뭐 빨간 눈이, 빨간 눈이, 빨간 눈이.
그래, 달걀 귀신이 왜 화장실에 있느냐, 그러니까.
닭집을 너 옆에
있겠지. 아니. 그게 아들 놀래키려고요. 산신령이 왜 물에 사냐, 그러니까. 이기 도끼가, 니 도끼냐, 그거 하려고.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달리 말해서, 산신령이든 달걀 귀신이었든 이게 진짜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말 안 하지만 이거는 우스개요, 농담이요, 웃고 넘어갈 문제지 진짜 신이 존재하고 안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거리 정도밖에 지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들은요. 이런 인격이나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신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그 실체가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것은 이런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그거 말고 제대로 이름도 있고 제대로 일도 하는 신은 좀 있나요? 아는 신 중에.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고 이러지 마세요. 아, 삼신 있죠. 그럼요. 안 믿는 사람 앉아놓고 이런 얘기 하면 잘 나옵니다. 삼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죠? 애기 점지해주죠. 그럼 애기 키울 땐 누가 하나요?
엄마가
키우죠. 아니, 신. 키우는 것도 삼신할미가 하고요? 다 크면 누가 봐주나요?
다 크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가면 안 된다 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이 삼신할미도 좋고, 산신령도 좋고, 모두 좋고, 이게 개념이 없는, 실제로 그런 신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게 신인데 우리가 신을 그렇게 알고 있어서는 이 성경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신하고 이 개념하고 대보면 전혀 다른데 아는 우리는 다르다 가는 걸 금방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몇 개 예수님은 할머니들 뭐, 교회식으로 초도식을 해도 꼭 차리 놓고.
네.
와서 먹는 예. 거겠지. 그러지.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께도, 매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려고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거 시오노 나남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본 여자예요. 로마에 공부하러 갔다가 로마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로마 역사를 공부하고 해서 책을 낸데 15권 냈습니다. 이게 요게 지금 13번째 거거든요. 로마에 가서 그 옛날 역사 공부를 그렇게 해서 책을 15권이나 내고요.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제가 이거 순번대로 읽어 나간 게 아니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다가 골라서 한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에이 빠진 것도 이왕사 본 것만 맞아보자 이래가지고 책을 앞뒤로 왔다리 하면서 지금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다는 부분은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가장 재밌는 것은 줄리어스 시즈가 나오는 그쪽이 그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거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부분이 가장 재밌다 그러는데 제가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이야기는 성경하고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먼저 봤고요. 이 부분도 별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요거 바로 앞뒤로 교회의 역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고 난 다음에 요 중간에 끼 있는 요 부분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이 시오노 나남이란 사람이 이 정도 책을 쓸 것 같으면요 일단 문필 가죠. 대단한 글솜씨를 가진 사람인데 글솜씨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큼 머리 좋고요 노래든가 글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책을 15권 써냈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자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보통 역사를 보는 눈 가지고 책 못 써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대단한 통찰력을 지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이분이 그 이 13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로마의 신과 로마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들어오게 되는 기독교의 신을 이분이 이 비교를 한 대목입니다.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의 신들은 인간을 돕는 신이지만 유대인이나 기독교도의 신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신이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을 관리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신이지만 유대인과 기독교도의 신은 인간에게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친다고 표현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의 생활 방식을 관리하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쉬운 말인지 어려운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은 그 인간을 도와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도와주는 신이 아니고 인간에게 명령하는 신이다. 여러분, 이 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냥 이 말만 가지고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주는 느낌이요? 그 뒤에 붙은 말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을 관리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뭐 이래 주무르고 뭐 어쩌고 할 생각 전혀 안 하는데 기독교의 신은 어쨌건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고 하든 뭐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의 생활 방식을 관리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좀 비판적인 느낌이 들어요. 안 좋은 느낌이 들죠.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고 묻는다면 이분에게 물으면 이분의 답변 중에 하나는요. 로마인들이 옛날부터 근 천년 동안 가지고 있던 로마인들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했다. 이리 말합니다.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였으므로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러면 그 뭡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위대한 황제로 여기지만 상당히 많은 역사가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로마가 아니다 이래서 로마의 역사를 쭉 해나가다 거기서 멈춰버린 학자들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글로 쓰는 데에 그런 느낌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싫어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하려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본다면 대학자고 대문호입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진 이분이 기독교 신을 뭐라고 이해를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어디하고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 로마의 신과 기독교의 신을 이렇게 비교를 시켜놓고 하는 얘기가 그리스 로마 신들은 사람을 돕는 신인데 반해서 기독교의 신은 명령하는 신이다. 무슨 차이라고 보여집니까? 이게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 개념에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설명할 수 있는 좀 편리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조금 무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이 기독교에서 별로 안 좋은 느낌을 뭐 어디서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로마가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후세 이렇게 약화된 것이 이 사람이 로마 일본 사람인데 로마의 역사를 그렇게 좋아한 것은 여러분 그 앞부분에 나온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생각 이게 참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국은 쇠퇴하고 쪼개져 버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저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오늘날 유럽이 바로 그 로마의 그 쉽게 말하면 약화되고 쪼개진 로마가 오늘날 저 유럽입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정을 다 해놔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 알 리 없는 예를 들어서 이 작가 입장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싫은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로마인의 정신과 생각이 쭉 이어져 가길 바라지만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는 로마인들이 기독교의 그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본인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작가가 보는 그 신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 첫째 하나 공통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작가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을 돕기만 하는, 인간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지 아니고 돕기만 하는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진짜라고 믿을까요? 진짜라고 믿고 로마 세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신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고 어느 황제가 싸워가 이기면 신들이 도와준 거라고 믿고 지금 이 글을 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뭐냐면 로마의 신들도 결국은 그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역사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정신들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로마애가 그 긴긴 역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온 것이지 그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고 본인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그 신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 시오노나남이라는 현대인 이 사람이 보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사실은 그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온 신이죠. 그 신과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그 기독교의 신도요 동일하게 거기다가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들은 전부 그 하나님의 그 아니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신이다 그런 생각을 이분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조를 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분을 예를 드는 것은 현대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식인입니다. 그런 지식인조차도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뭘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니까 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놔놓고 그냥 좀 그 성격이 다른 좀 특징이 다른 그런 신이다라고 넣어놨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람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특별한 그 신이 아니다라는 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새신자들에게 그걸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을 만나보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자꾸 놀라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 신들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는 짓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 대충 아시죠? 신들이 만나고 뭐합니까? 싸우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치고받고 뭐 다 합니다. 로마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은요 보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땅에서 이러고 저거는 저 위에 사는 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강물에 신도 있고 우리 목사님 싫어하는 바카스 신도 있고 바카스 신 주신이지만 술주자 주신요. 제우스도 주신이고 바카스도 주신인데 바카스는 술주자 주신이고 제우스는 주인주자 주신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들 보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져 나온 신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래 비춰놓은 그런 신이죠. 그런 신들은 사람이 만나도 안 놀랍니다. 왜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그 신들의 생각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왜 다를까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하나님일 것 같으면 사람을 놀라게 만들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예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다르네. 내가 생각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자꾸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놀란 분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그 예를 적절하게 좀 바꿔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놀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요? 어떻게 놀라세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완전히 믿어서 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너무 외롭고 하던
다들 그렇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집사 직분을 받고, 그래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영접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 신랑하고 다니면서 술도 좀 한 잔씩 하고 이랬었어요. 그냥 뼈 같은 거 먹으면 술을 먹고 그랬거든요. 그걸 왜 술을 먹었었냐면, 그 전에 못 했는데, 회를 먹고 살이 나니까 신랑이 술을 먹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연한 건줄 알고 제의식 없이 먹는 음식이니까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이제 신랑을 기적으로 살려주시고 두 번째로 저한테 보이시는 게 뭐냐면 술을 먹으면 제가 탈이 나는 거예요. 맥주를 한 잔을 먹어도 탈이 나고 소주를 한 잔을 먹어도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음에는 소주니까 탈 났다 그러더라고요. 막걸리 먹어도 탈 나는 거예요. 내일은 축제에 하지 못한다니까 신랑은 나중에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나를 살려주셨듯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다 하면서 제가 신랑이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이 보고 일참 못 먹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거야. 제가
예, 그건 지사님이 아주 좋은 경험이고 체험인데 이제 설명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지사님은 넣을 수 있잖아, 그죠? 그걸 이제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전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각자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고요. 그거 아니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해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놀란 사람들의 이야기. 뭐 내가 그런 이야기 있다면 더욱 좋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첨부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안에 그런 얘기가 뭐가 있느냐 이러면 얘기가 줄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욥의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네.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뒤에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네, 그런 예.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를 좀 하고
좋은 예입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신이라 끝으면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욥은, 욥도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놀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예죠. 맞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 계신지 몰랐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랬더만은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어요?
비웃음이죠.
그걸 태도 없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참말로. 근데 실제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그려낸 분이 아니라는 뜻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꾸 놀라게 되고 자기 뜻과는 전혀 다른 걸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그런 것이 성경이 아주 많다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는 또 따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저 바벨탑 사건의 언어의 혼란.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아, 요 얘기가 참 좋더라.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랬다더라. 놀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는 근원이 다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얘기하면요. 주목할 게 로마 그리스 신들은 사람을 관리하지 않아요. 간섭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섭 안 하고 놔두는데 하나님은 여기 약간 빽빽한 얘기입니다. 약간 비꼬는 틀어요. 어쨌든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그러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사람을 관리하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해서 명령하는 하나님이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뜻이죠. 내버려 두면 좋은데 사람을 자꾸 관리하고 명령하는 하나님, 그 별로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뜻으로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명령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의 표현이고, 우리가 쓰는 표현 빌리면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하는 거, 이거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거 왜 기분 나쁠까요?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은데, 이거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우리 뭐야, 꼭두각시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기분 나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명령하고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거냐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정치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은 공산주의고요.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왕이 다스리던 전제 군주제가 있고요. 또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서 회의체로 만들어가는 공화정이 있고요. 뭐 대충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정치죠? 민주주의요?
민주정치
아니라고요?
아니, 그게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거예요.
민주정치는 다수결이 잘못될 수도 있어서 그래 안 좋은 거라는 얘기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가는요, 감옥에 잡혀갑니다. 저, 유신 시대나, 박정희 시대 때는요.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 했으면 당장 목 잘립니다.
사실은 공산정치도 원래대로는 좋은 건데.
네.
정전돼 있고,
정전돼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 하자. 자, 우리나라 민주화 많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최고다 소리 안 하고 딴 얘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반독재를 해야 제일 좋은 거라고요? 왜 그래요? 요새 푸르노이 아하고 어른이고 말을 안 들어서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너무 민주주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반독재가 제일 좋다. 반독재인데 위에를 잘 만나면 괜찮은데 위에를 잘못 만나면 이건 더 베리는 거죠. 잘 일어나놓고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죠.
너무 풀어놔. 공감은 지하를 안 하면서 자기 보고 하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를.
맞아요.
부모가 우선 딱 이렇게 중심이 서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 나보고 질문하지 말라 했지만 초신자들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건 뭐 교회 얘기도 아니고 정치 얘기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정치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제일 좋은 답변이 너무 풀어놓으니까네 아하고 어리고 말 안 들어가 안 된다 그래서 반독재는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우린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말이죠. 저기 정치 경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민주주의를 설명을 하면서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 운동, 아리스토텔레스 운동, 민주주의를 비판하기를 중우 정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중우. 어리석은 무리들이 하는 정치. 그 말을 처음 들으면서 제가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인 줄 알았는데 순 바보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민주주의가 최고로 아는데 그걸 중우 정치라고 그러니까 저 순 바보 아냐? 그래서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가만 보니까 왜 그걸 중우정치를 했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알도 못하는 것들이 떼거리로 몰리와가지고 이거 하자 해가 그걸 한다면 그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 그 이제 저 권사님 그 얘기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거 중우정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이상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중우정치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걸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왜 중우정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가르쳐 준 거죠. 그 중우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나온 얘기가요. 철인 통치가 나왔습니다. 철인. 이때 철인은 철학자를 가리킵니다. 그때 철학자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잘 인식해서 현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학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먹고 할 길 없어 하는 철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철인이라고 했는데 그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 철인 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럴 위험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말 뒤집으면요. 백성들의 의사를 필요하다면 무시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그 얘기가 이미 옛날에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으니 그래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부작용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치가 사실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쓰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어도 뭐 살아남으려면 이왕 모아야 됩니다. 그럼 모아야 되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는 살려주기는 하는데 부작용이 많은 이런 약하고 비슷합니다. 먹긴 먹어야 돼요. 옛날 우리 집사람한테 의사가 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먹긴 먹어야 됩니다만은 나이 드시면 안전병이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나이 들면 안전병이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쓰면 살지를 못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뭐가 써야죠.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작용도 없고 지금 아주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는 약은 없나요? 그런 약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는요. 아까 철인 정치하고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혼자서 독재를 하되 중요한 거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겁니다. 정말 백성을 위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도자가 독재를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죠? 단지 그 뒤를 잇는 다른 지도자가 이 나쁜 길로 세버릴 위험성 때문에 그걸 겁을 내는 거지. 사실은 정말 능력 있고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독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통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쯤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아 그렇네요. 이쯤 되면 바로 그런 독재하는 지도자가 누구냐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돌아보시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도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 부분만 설명이 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설명해 가야 될 게 뭐냐면 보통 하나님 그러면 아무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나가면 그런 분이 우리에게 독재처럼요, 독재자처럼 명령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점을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능력 있는 분이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갓난아이에게 아버지는요, 아버지나 엄마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낫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없다면요. 아, 싫다고.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데도 아, 싫다고 해서 못해준다면요. 그거 잘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난 제일 불만 많은 게 그런 겁니다. 학교 아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부할 과목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런 학교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자유가 아주 많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많이 몰려들 건데요. 아들 많이 오면 학교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많이 몰려오겠지만 아마 제일 먼저 굶어 죽을 선생님이 수학, 영어, 국어 이 선생님들은 다 쫓겨나갈 겁니다.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은요? 체육? 뭘 배워야 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에 그걸 아이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모가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학교 같으면 선생님이 너희들이 지금 뭘 공부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판단해가 그걸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혹은 선생님들에게 지혜로운 분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다 퍼놔놓고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는 그게 나쁜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여전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잘 모르니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을 관리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철학자들이요. 고민의 고민을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평생 걸려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보통 신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시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다고요. 한 평생 고민의 고민을 끄덕끄덕해가지고 결론 딱 내린 거. 신은 없다란 분도 있고 신은 존재한다 요겁니다. 그럼 그분이 뭐하는지 그건 손도 못 대고 죽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도 말겠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나온 겁니다. 내가 누구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많이 이상하다, 그죠? 내가 누군지를 믿을 수도 없는데, 끙끙 앓다가 보니까, 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래가지고 그 한마디 턱 뱉은데, 거기서부터 출발해가 어디로 갔냐면, 신의 존재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신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실존적인 존재인가? 여기 고민을 죽자고 해가지고 겨우 찾아낸 게, 아, 내가 여기서 끙끙대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건 확실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쭈라고 찾아가 끝에가 결론이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 다음 뭐? 없어요. 사람이 한 평생을 바쳐서 신을 찾아가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고 하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능력이 좀 이렇게 비슷할 때는요 서로 애쓰고 노력하면 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많을 때는요, 아무리 애써도 그게 잘 못 따라갑니다. 저, 뭐, 축구다들 하든지 뭐 하든지 다른 거 그런 거 한번 보셔요. 우리나라 축구 요새 욕 마요도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 욕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실력이 안 되는데 가가지고 깡다구로 한다고 됩니까, 그게? 비슷할 때는 어떻게 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축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건 또 더 말할 것도 없죠. 전에 저 우리 학교 제가 다니고 있던 아이 중에 그 모의고사 치르면 200점 만점에요. 5점 차이 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1등이고 하나는 2등입니다. 모의고사 딱 5개 차이입니다. 1년 동안 죽자고 공부했는데 학기 초에 5개, 맞출 때 5개. 둘 다 포항고등학교 시험 쳤습니다. 5개 앞선 놈은 2등 했고요. 그 5개 떨어진 애는 70몇 등 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차이 사람들 사이에도 그게 극복 잘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나쁜 말. 얘가요 공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참 노력을 안 하네요.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 조금 노력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비슷한 사람끼리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대하냐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구절입니다만은 그 뭐 불신자들 아니면 초신자들에게 이런 구절 하나쯤 소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워낙 심오해요. 26절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죠? 이 자연 만물을 한번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말 좀 어렵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효대로라는 것은 이 땅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필요대로 다 만들어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뭐 신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화에서도 세상 창조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처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 성경 말고요. 다른 데에서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 이야기 혹 아시는 거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런 얘기 찾으셔 가지고요. 어디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창조 이야기요. 예, 정돈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말 찾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다른 거 디빌 다른 거 사실 별로 뒤지고 싶진 않아요. 뒤지고 싶진 않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늘 이렇습니다. 두 신들이 싸우다가 한 놈이 깨졌는데요. 그 비슷한 얘기예요. 깨져가 피가 흘렀는데 이 피가 흘러 가지고 뭐 강이 되고 그 뭐 바다가 되고 그다음에 떨어진 시체는요. 부러진 이빨은 산이 되고 뭐 시체는 흙이 되고 뭐 이런 유형이죠. 그 중국 얘기하고 또 비슷한 측면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이 그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신화들을 수집을 좀 해보면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신들이 싸우다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얘기하고 성경의 창조 얘기하고 비교해 보면요 금방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들 둘을 한참 나눠보면 그것도 그 분위기도 좋고 할 얘기도 있을 거예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이야기와 이 신하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차이는
역사죠.
아, 그거는 그 뒷이야기고 바로 창조 이야기를 딱 들어가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개념은 다른 데 없습니다. 보세요. 신들의 머리가 깨졌기나 뭐 침이 튀기나 뭐 잠깐 뭔가가 변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창세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믿는 사람들이 이거 저게 그 쉽게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비교를 해보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창조한 게요. 첫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잖아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어디도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빛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만물의 그 근원되는 물질처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딱딱한 이 책상을 빛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얘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 딱딱한 물질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조금 어렵지만 설명해 줄 필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 전에 저 설교실에서 한번 얘기 드렸는데 MC스퀘어가 뭔지 아시죠? MC스퀘어 보자. 누가 알겠노? 진짜 다 모르겠네. 예? 귀에 꼽는 거요?
MC스퀘어.
예? 집중, 귀에 꼽는 거. 그 비슷한 얘기네. 예? 사셨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내가 보통 얘기하네요.
그 청파수로 이렇게 예. 그 마음 심리를
예. 뭐 어렵게 하지 말고 살 때는 그런다고 샀을 게 아니고 공부 잘하게 해주는 기계라고 샀지요, 뭐. 집중력, 뭐, 이런 거 하지 마. 공부 잘하게 해주는 기계라고 샀죠, 뭐. 공부 잘하는 기계, 잘하게 해주는 기계인데, 그놈 이름이 왜 MC 스퀘어일까요? 선전하면서 그런 건 아무도 안 가르쳐주나 보다. 아, 제품 이름 같으면, 뭐, 두뇌 개발,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안 붙여요. 그 MC 스퀘어가 영어로 쓰면요, M, C, 그 위에 제곱, 스퀘어가 제곱이란 뜻입니다. MC 제곱이거든요. 이게 뭔지 혹 아세요? 그건 옛날 들었어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이거, 예? M은, 아, 메모리가 아니고요. M은 영어로 말하면 material입니다. 물질, 질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게란 뜻입니다. 이 C 가는 거는 빛의 상수란 말인데 초당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그 빛의 상수라는 게 거대한 숫자입니다. 그걸 C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제곱시켜버리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됩니다. equal 옆에 E입니다. E. E equal MC 스퀘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 E라는 거는 에너지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 아인슈타인의 공식입니다. 예. 근데 간단해요. 아인슈타인 공식 그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E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이퀄 이쪽에 M 물질.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은 에너지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빛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하고 빛은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이러니 세상에 그 많은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 말을 못 알아들었죠. 근데 이거는요. 저 물리학 공부했는 사람이나 공부 좀 했는 사람한테 가져가면 맞습니다. 그럽니다. 당장 그 MC스퀘어 얘기하는 거는 E equal MC스퀘어라는 공식 이걸 딱 갖다 대놔 놓으면 E, 에너지는 물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쉬운 얘기 뭐냐면 이 딱딱해 보이는 이런 물질은요, 이게 왜 딱딱하냐면, 안에 원자, 분자, 전자까지 탁 들어가면 이게 확 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질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 움켜지고 있는 걸 풀어버리면요, 이게 전부 원자, 분자를 내가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갈 때에 그 움켜지고 있는 이 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원자, 전자가 한꺼번에 터지는 게, 그게 원자탄입니다. 그래서 빛 알갱이들이요.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어당겨서가 묶여 있는 것이 이 물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라는 거죠. 그렇게 묶여 있는 단단한 물질을 때려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깨버리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묶여 있던 게 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설명해주는 공식이 바로 아까 이 골 MC 제곱한 그겁니다. 이거는 설명, 그, 저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꼭, 과정도요. 꼭 MC 스퀘어가 뭔지 아세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요. 참 재밌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위대한 학자가 된,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 이 물질도 전부 원재료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아주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겨서 묶어놓은 게 물질이고, 이걸 만약에 때려가지고 깨면요,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솟아나온다. 이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했고, 그걸 실제로 저 구체적으로 그 뭐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원자 폭탄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그 다음 그게 재료가 된다는 뜻이죠. 아인슈타인 논리를 따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그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가신 이 과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세상을 창조한 그 신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질적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른 신들과 이런 대등하신 분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준 책이 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주 목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과정인데, 이건 마치 이 일은요, 만약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건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만큼의 감격이 될 겁니다. 그런 기대를 심어주셔야 합니다. 병아리가 알 깨기 전에, 알에서 깨 나오기 전하고 깨 나온 전후를 비교를 한번 하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에서 깨어 나오기 전에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죠? 하얗고 둥근 세상. 네? 아, 흰자 노른자. 이제 깨어났어. 흰자 노른자가 이제 병아리가 됐습니다. 근데 깨 나오기 전에 그가 보는 세상은요? 제가 보기엔 하얗고 노란 건 없죠. 하얗고 노란 거는, 노란 거는 영양분이 되고 하얀 거는, 계란 그것도 알아보세요. 노란 건 영양분이 되고 하얀 거는 그 골격을 이루는 영양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써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단지 껍데기 안에 병아리만 들어앉아 있잖아요. 이 병아리가 세상을 보면요, 눈알 안만 굴려봐야 세상은 하얗고 둥글고 좁고, 아, 계란 껍데기인지 뭔지 모릅니다 지금. 아, 세상은, 아, 세상은 조그마하고 하얗고 둥글고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보고 나와보니까, 나와보니까요, 총천년세계 세상은 넓고, 아, 소리도 많이 들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나타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만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아마 제 생각에는 첫 시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런저런 저 아는 이야기들 가지고 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해서 적어도 우리가 그 교회 출석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교회 나오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참고될 만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이 교재를 저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다 국내가 글쓰기 보다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넣고 빼고 이런 게 교재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시간도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차츰차츰요 질문이 저게 제가 하는 질문이 줄어가고 설명 쪽으로 이제 가긴 가겠지만 처음에는 이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설명하기 보다가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세요. 교회 처음 나왔다 치고.
이런 질문이라고 이 교회 이게 성경 용어들이 참 못 보는 게 너무 많다고.
용어가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고 모르겠대요.
예.
그렇지.
뭐라고 답변하면 좋죠? 어떤 설명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면요 충격을 좀 받습니다.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경 전혀 안 보던 분들이 전혀 낯선 책 보려면 그 정도 생소하고 낯선 거는 당연하지 않겠느냐 일단 막 그렇게 설명하면 될 듯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절에 전혀 안 가는 사람이 불경책도 펴들면요. 쉽겠어요? 더 어려울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덧붙여 나간다면 이 성경이 원래 우리말로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고치느라고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외국 선교사가 한국 사람을 사가지고 일시켜가면서 의논해가면서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겠습니까? 지금도 가장 머리 좋은 신학생들이요, 그 성경 번역 선교회에 지원을 합니다. 저하고 같이 지냈던 그분이 네팔에 가서 네팔 언어, 부족 언어로 신약을 옮기는데 7년, 8년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GBT 선교사 설교하러 한번 오신다 할 때 원래 그분이 오기로 했었는데 워낙 바빠서 못 오고 대타로 오신 분이 부산서 오셨던 그분입니다. 나는 그 양반 너무 반가워서 되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담입니다만 신학교 때 같이 그 안식년 들어왔다가 공부를 하고 간다고 왔다 같이 갔는데요. 하루에 샤워장을 두 번씩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네팔에 가면 샤워 못합니다. 7년 동안 못했던 거 1년 만에 다 보충하려면 하루에 두 번 갖고도 모자랍니다. 돌아가면 다시 샤워 못합니다. 샤워를 못하는 게 아니고 목욕탕도 없습니다. 예. 잘하면요 계곡에 가가지고 퐁당퐁당하고 나오면 다행인데 추워서 못 들어간답니다. 물도 그렇게 많지 않대요. 몇 년 동안 묵힌 거 1년 만에 뺏겨내려면 하루에 두 번도 부족합니다.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모기하고 해충 물려가지고요 기념으로 팔 벌리고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우통 벗고 제가 울었습니다. 빼곡 한 틈 없이 물려가지고요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 거예요. 기념으로 찍었다면서 보여줬대요. 그런 데가 7년 동안 그 생고생을 혼자 안 해요.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서울대 동문과 나온 사람입니다. 의학이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그 부인은 저하고 또 저 경대 영문과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만나서 반갑다 그랬는데 아주 의학이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년, 8년 걸려가지고 겨우 신약 마무리하고 한국에 호출대가 나와가지고 지금 선교사 본부 일 돕는다고 저러고 있어요. 어쨌든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관공대 나와가지고 GBT 선교사 지원을 해가지고 내년에 저 청중가 어딘가 있는데 내년에 아마 한동대 때문에 포항에 오게 될 거다. 가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 아는 애입니다. 한 달에 얼마 지원하냐고요. 한 달에 50만원 지원한대요. 50만원 갖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거 관공대 나온 학생인데 그렇게 우수한 돈에 그래 그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한 달에 생활비 50만원 밖에 지원 못하니까 다른 데서 또 지원을 개별로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고 학비도 나와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지원을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라면 저 선교하는데 가가지고 있는 사람만 선교사로 여기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그 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은 선교사로 인정을 안 한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한동대에서 학비를 절반으로 깎아준대요. 깎아줘서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200만 원을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양인데 우리나라에 그 몇백 년 전에 백수십 년 전에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외국에 아주 능력 있는 선교사들이 건너와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 만주에 앉아 이거 번역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들어온 책이에요 이게. 그런 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성경이 보급이 될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한글을 글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을 우리나라 말로 여기고 인정하게 된 것은 이 성경 탓입니다. 한글 학회보다가 성경이 한글 보급에 더 앞장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역된 언어들이긴 한데 그 후에 개정을 몇 번 하긴 했지만 이거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옛 언어가 옛날 그 말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건데 우리가 또 불평할 소지가 못된다라는 걸 설명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아 말 어렵다 이런 거요. 좀 열심히 읽으면 그것도 익숙해질 텐데 잘 안 읽어서 그렇다 그런 설명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처음 나온 입장에서 질문할 거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세요. 그게 나중에 저 답변하고 만한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까요?
처음에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예수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교회에 안 나와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권사님 그 두 부분이다 그죠? 하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를 하고 믿기는 믿되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교회 안 나와도 그러면
예, 지금 하시는 얘기가 믿긴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꼭 교회는 나가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대체로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고 막 혼자서 이러겠다 이런 분들이 들어있는데 한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그 숯불은 하나씩 하나씩 놔두면 이게 식어버려 봐요. 서서히 꺼져버립니다. 근데 묶어놔야 서로가 열을 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좀 잘 못하는 거 있다 하더라도 함께 어울려야 된다라는 게 교회를 나가야 할 이유가 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무게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분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생각도 사상도 아주 건전합니다. 다만 교회 꼭 나가야 되겠냐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교회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그렇답니다. 그래 왜 그랬느냐 그러니 이분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을 지켜갔는데 그 밑에 아이들 때 가가지고요.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별로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나가야 되겠더라. 그걸 이렇게 해서 알고 돌아가시기, 그 때가 다 돼가지고 교회를 다시 출석을 하셨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찢고 뽑고 하면서도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이 전달되고, 자기 신앙도 자라게 되고 그런 것인데, 혼자 따로 탁 떼놔놓으면 자기는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위험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데는 그게 아주 힘이 없다는 사실은 뭐 그 정도는 답변이 안 될까 싶어요.